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은행 역할을 했던 라오디게아의 부를 교회도 함께 누렸고 라오디게아 최고의 명품 옷인 검은 보랏빛이 나는 양모로 만든 튜닉을 교회도 입고 있었고 테프라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있어서 다른 도시들이 받지 못한 의료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한숨의 대상이었거나 버리고 싶은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으로 책망도 하시고 자녀 만들기의 표현으로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던 로마 제국은 여러 국가와 도시를 정복할 때에 철저하게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지만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주시고 당신을 낮추시어 피조물인 인간에게 들어가시겠노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댁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토라져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는 문을 닫고 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낮추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며 파트로슈 문 좀 열어봐. 나와 화해하자. 이제 다시는 우유 배달 안 시킬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톰 이리 나와봐. 이젠 제리에게 아무리 많이 당해도 절대로 멍청하다고 놀리지 않을게. 아니면 개나 고양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개나 고양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 순간에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주인을 뭘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문을 발로 걷어 차서라도 문을 열어서 그것을 꺼내어서 한 대 쥐어봤거나 아예 그 고양이 집이나 개집 통째로 남을 주워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이 닫히는 순간에 밖에서도 문을 잠궈서 2, 3일 동안 굶겨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에 빠져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문 두드려 주심에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두드리심에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것과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공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에 빠져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주님에게서 산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 옷, 안약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 두드려 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한 승리자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문을 열지 않게 되면 마지막에는 영원히 비참한 승리자가 됩니다. 반면에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의 문 두드리심에 자신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니까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한 패배자이고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안약을 산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영원히 승리한 패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또 우리의 문을 왜 두드리시겠습니까? 2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먹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더불어 걷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루 세 끼 식사를 나타내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헬라말에도 있습니다. 아침을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른 빵 한 조각을 와인에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서 먹거나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입니다. 점심을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광장이나 가로수 아래 또는 도로가에서 먹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집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에서 김밥, 라면 정도 사먹는 것에 해당합니다. 저녁은 데이푸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침처럼 급하게 먹는 식사도 아니고 점심처럼 길가에서 먹는 식사도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주 잘 차려진 식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에서 먹다가 데이푸네오입니다. 만찬을 들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지 배를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가족을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지 20년쯤 지난 후에 신하들에게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수소문해보았더니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하여서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므비보셋은 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한날에 잃고 말았습니다. 유모가 5살이었던 그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므비보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현직 왕이 패군의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과 같이 이제는 나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장은 1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므비보셋이 다윗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겨주어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또한 므비보셋은 다윗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할 정도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일단의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이방인들과 먹지 않은 척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먹지 않은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바나바마저도 그 위선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유대인인 당시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감시단이 없을 때에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척하는 것은 감시단이 있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강한 질책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해주고 그를 변호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에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사의 역할을 하게 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도 함께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몰차게 두 사도를 그렇게 질책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단지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복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였고 모든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고 모든 사람은 세속적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인 것을 천명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아무리 값비싼 금은 보화나 진귀한 작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파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주님께서 파시는 흰 옷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안약을 바르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시는 안약을 발라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는 교회, 이것이 창립 9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제2조 목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신앙화를 이루게 하여 민족과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한다. 셋째, 한국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한다. 넷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관리, 운영하면서 이를 최우선적인 선교의 현장으로 삼는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친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혹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섬기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과거를 섬기는 것은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하여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2006년 9월 18일부터 우리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참배객을 안내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월 26일부로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참배객도 지난 6월 30일까지 35만 6,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여 현재를 새롭게 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섬기는 것은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입국한 것은 1885년 부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해인 1884년에 함경도의 의주, 황해도의 소래, 경상도의 부산에 조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인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그 해에 미국 장로교인인 의사 알렌이 입국하여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재단은 1984년을 100주년의 해로 삼고 기념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200주년이 되는 해는 2084년입니다. 앞으로 꼭 7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70년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선교 200주년을 향한 비전이 저절로 함양되겠습니까? 현재는 과거의 삶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삶의 결정체이듯이 우리가 선교 2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현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기독교 기관을 섬기는 것이고 마포구 지역을 포함한 한국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섬김 속에는 우리 교우님들을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을 비롯하여 문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외면을 당하고 교회는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화진 목요 강좌와 양화진 음악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고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세속적 가치관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양화진을 방문하는 참배객들에게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만든 양화진 역사 동영상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이만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 그들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끼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들을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은 선교사들이 남긴 대단히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조국에서 잘 먹고 마시는 안락한 삶보다는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현재의 한국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서 사야 하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안약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금과 옷, 안약을 더 많이 갖고 더 화려하게 갖게 되면 더 나아 보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은 참 오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십시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아무리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스턴트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세상에서 파는 금과 옷, 안약도 모두 인스턴트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다.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될 때에 한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을 사는 자녀가 되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닦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비록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라오디게아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오직 주님과만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더 순결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바른 길을 닦아주실 것이요. 70년 후 한국 기독교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는 교회가 포로된 세상에서 돌아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년 전 황폐했던 이 양화진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셔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발라 영원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 200주년을 향한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매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인스턴트 식품과 인스턴트 제품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게 맡겨주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매원과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이 계승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김과 기독교 기관을 섬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섬김이 건강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화진 목요 강좌와 양화진 음악회 등을 통해서는 실추된 한국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현재를 가장 잘 사는 것이요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며 그것이 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